오늘 저녁 저희들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49절 말씀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맞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같이 하시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했던 얘기인데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 옛날에 독립투사였던 어떤 분이 이제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저 거기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에게 이런 사정을 했습니다. 모세 선배님, 우리가 해방된 지가 벌써 6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핵심 소재를 수출 금지하고 저렇게 기고만장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과학자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실력 있는 과학자 5명만 보내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5명이 한국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레오, 뉴턴, 에디슨, 퀴리 부인, 아인슈타인 이렇게 다섯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갈릴레오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자기가 연구한 거에 대해서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갈릴레오는 우리나라 과학 현실에 대해서 입 빠른 소리만 하다가 연구 지원금이 중단되어 더 이상 연구를 하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한강 주변에서 공공 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모 대학교에 박사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그 논문을 제출했는데 심사위원인 이 대학 교수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집에 가서 논문 심사 결과를 손꼽아 기다리던 뉴턴이 영장이 나와서 지금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발명을 굉장히 많이 해서 특허 받으러 갔더니 당신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아서 안 돼 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검정고시 공부 중이랍니다. 이번엔 라듐을 발견한 퀴리 부인입니다. 대학을 나와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얼굴이 너무 평범하고 키도 작고 몸매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시집이나 가 라고 구박만 받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신부 수업 중이랍니다. 마지막 남은 아인슈타인, 수학만 잘하고 다른 과목들은 다 낙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대학교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재수생이랍니다. 자, 이런 유머가 시사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름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는 하는데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스럽다라는 실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변 환경과 또 잘못된 풍토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환경의 영향이란 것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런 우리의 환경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풍토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풍토도 있습니다. 인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재가 자랄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실의 벽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처럼 동서남북 전후좌우 어디를 봐도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 17장에는 우리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장면 중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밀리기만 했습니다. 왠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블레셋 군대에는 전쟁에 능한 한 사람,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거인이지만 그는 자기 신체만 믿고 전쟁터에 나온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치밀하게 전쟁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걸치고 하체에는 다리 보호대를 하는 등 어느 곳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온몸을 가렸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창을 들고 있죠. 그리고 위험할 때 사용하려고 등쪽에 단창을 매달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전쟁에 능한 무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를 당할 자가 감히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의 골리앗을 만난다 하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할 용기가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용기를 내려는 자를 비판하며 용기를 꺾고 있는 다윗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도전하는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현대 골리앗의 도전 앞에서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도전할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어지는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25절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 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는 그 누구라도 골리앗만 꺾게 되면은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출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지요. 귀족이든 평민이든 종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서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골리앗과 싸워보긴 했습니까? 아니면 야 한번 맞짱 뜨자라고 골리앗을 향해서 고함이라도 한번 질러보았습니까? 단 한 번도 골리앗과 싸워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단지 거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거인 골리앗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은 그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도전할 용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어진 기회, 그 절호의 찬스,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그 기회, 이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안 되는 이유만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매우 신중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비관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동안 안 되는 이유만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되는 일도 없고 해도 일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신중한 사람들, 너무 재는 사람들, 너무 합리적인 사람들, 마치 빌립처럼 맨날 200데나리온만 돈만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전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의 세계가 더 커 보이고 또 무신론자 가학자들의 진화론 같은 것이 더 커 보이고 폐역과 불신의 시대의 부도덕한 문화가 복음보다 더 커 보이고 크리스찬 라이프보다 세속적인 유행이 더 커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도전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도전해서 실패를 볼 수는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는 배움이 성공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미리부터 겁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이 흘렀는데 작년 제가 5월 31일 날 설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겠지요? 그때 설교를 했는데 한마디로 목사 학력고시를 실패한 낙방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년이 벌써 흘렀습니다. 올해는 저번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에 총회 목사 학력 고시가 있었습니다. 비록 작년에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였고 또 그동안 사역하면서 틈틈이 공부하고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시험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그런대로 잘 치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합격자 발표가 5월 12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동부 시간으로는 7시, 여기 시간은 오후 4시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KFC 총회가 열리고 그 총회에서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새벽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를 다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위해서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전에는 통상적으로 총회하기 전에 합격 여부를 알려줬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카톡 눌러보고 이메일 눌러보고 밤새 그렇게 했습니다. 잠 한숨 못 자고 아침에 설교하고 낮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후 4시가 되고 이제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예배를 하는데 그날따라 여러 가지 순서가 있더군요. 물론 온라인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순서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허락할 수 있는 순서는 다 하더라고요. 10분이 흐르고 20분이 흐르고 5시가 다 돼가서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 회의가 진행되고 드디어 고시부 합격자가 호명을 합니다. 제가 25명 중에 22번입니다. 앞번호부터 부릅니다. 누구 합격, 누구 합격 쭉 부릅니다. 한 명 한 명 부를 때마다 제 심장박동은 더 빨라지겠죠. 얼굴은 하얘집니다. 혹시나 또 1년 재수하는 거 아닌가. 드디어 제 순서 22번 서남로의 이용재 저를 호명합니다. 합격이랍니다.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보통 신학대학원이 3년 과정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대부분 3년이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저는 그 두 배인 6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10년도 걸렸다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6년이 걸렸습니다. 이 6년이라는 세월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 6년간의 과정이 이제 앞에 싹 스쳐 지나가면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오늘 말씀처럼 도전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일이 없었기에 합격이라는 승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말이 6년이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더구나 제 나이를 감안한다면 남자 나이 물어보는 거 아니랍니다. 감안한다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고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승리는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8월경에 노예 목사 고시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백그라운드로 백을 써서라도 합격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큰 고비는 넘겼으니까 나머지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치른 이 목사 학력 고시가 저에게는 어쩌면 커다란 벽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의 구조와 악은 도저히 대적할 수 없을 만큼 큰 벽과 같습니다. 엘리압의 눈에 보이는 어린 다윗처럼 세상을 향해 도전한다는 것이 교만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나 하나 정직하다고 세상이 금방 다 정직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 한 사람 깨끗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이 수천 년간 내려온 세상의 구조적인 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너무 크고 크게 너무 큰 벽으로만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골리앗처럼 대적할 수 없는 상대라고 미리 정해놓고 아예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으면 세상은 아무리 악해지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타락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렇게 더욱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뇌물에 마비된 이 사회, 퇴폐한 접대 문화가 흥청거리는 이 사회, 마약과 도박에 중독된 이 사회,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복권 열풍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점령된 사회, 이 모든 악한 세상의 구조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맞닥뜨려야 하는 현대의 골리앗입니다. 현대에 우리 앞에 닥친 벽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7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미워하되 심히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심히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것은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주상을 깨뜨리고 불로 살라버리라는 것은 완전히 그 모양이나 그 형체, 그 근원까지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의 습성이나 그 가능성까지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괴롭게 되며 멸망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 끊겠다고 했는데 라이터는 왜 보관합니까? 술은 끊었다고 하는데 진열장엔 이거는 몸에 좋은 술, 이거는 백사술, 이건 인삼주, 그런 것이 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라 하시면 그것이 아끼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명예나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장벽이 되고 죄를 지어 멸망해 하려는 골리앗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그 모양이라도 깨끗이 청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비판하며 용기를 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거인 골리앗 앞에 또 다른 부류가 바로 이런 비판한 사람들인데 사람들의 용기를 팍팍 꺾어놓는 사람들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가리켜서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주제를 파악하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은 자기는 아예 나서지도 않으면서 큰맘 먹고 뭐 좀 도전해 보려고 하면 비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좀 잘해 보려고 하는데 왜 말을 이렇게 많은지 시도하는 사람의 길을 여지없이 꺾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엘리압처럼 말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교류가 없는 사람은 브레이크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든지 약간의 교류가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낙심하게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신에게도 도정정신은 없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날카로운 칼을 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찾아내는 것이 마치 나의 인생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말입니다.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은 마귀가 가져다 준 참소입니다. 약점을 공격하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약점을 보고 떠벌리던 함은 무서운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기 동생 모세를 약점을 보고 비판하며 소문을 퍼뜨리던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를 놀리던 아이들도 저주를 받아 곰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니라 장점을 찾아내는 눈, 그 눈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타고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비판주의자들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장점을 보는 눈,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불러옵니다.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비판한다? 아니,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데 문 청개구리 다니고 자기는 혼자서 거룩한 척합니다. 본인은 비판이 아니라 정확히 제대로 보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 충고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 귀에는 비판으로 들리는데 말입니다. 비판과 충고는 말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가했던 그 과도한 비판은 부메랑이 돼서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비판하면 비판한 만큼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남들을 비판하는 자가 아닌 남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눈과 입을 버리고 긍정적인 눈과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도전할 마음조차 먹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어린 소년 하나가 도전자로 나섭니다. 바로 양치기 소년 다윗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저하고 있는데 그는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말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저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왕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반해서 어린 소년 다윗은 당당합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은 골리앗과 한마디로 맞짱 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사울왕이 보기에 다윗이 도전한다는 것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에게 골리앗과 대결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을 입히고 투구를 당신의 머리에 씌워주고 갑옷을 입히고 자신의 칼을 주고 그랬지만 아직 어린 소년인 다윗은 전혀 사이즈가 맞지 않죠. 오히려 움직이는데 심한 불편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하는 그 막대기 하나 그리고 물매 그리고 시내에서 주운 다섯 개의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한테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윗은 여기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골리앗에게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을 깨닫게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골리앗 앞에서 믿음이 부족하여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가진 무기는 무엇입니까? 지팡이, 물매, 돌멩이,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무기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잔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골리앗의 몸집이 두렵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갑옷, 그 노트구, 배틀 책은 어마어마하게 큰 창,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비장의 무기로 숨겨놓은 그 단창,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낙심은 서로가 반비례합니다. 본문의 어린 소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만 믿고 무모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에게는 능력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란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골리앗에게 도전했습니다. 거인 골리앗은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싸움에 나갔다면 어린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싸움터에 나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 하나의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어려움 속에도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환경에서도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에디슨의 학력은 초등학교 3개월이 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초등학교 중퇴자나 실패자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들로 현대 기술의 기초를 세운 발명가 에디슨으로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많은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큰형 엘리압과 같은 가족들의 예상과 달리 인간관계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또 사울왕의 예상과 달리 지도력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리앗의 예상과 달리 능력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문제의 골리 앞에서 두려워하는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믿음으로 당당하게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안 되는 것만 앞세우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그리하여 거대한 벽으로만 여겨졌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